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 7월 23일 금요일에 뉴스통 문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신지은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사태로 인해서 올림픽 역사상 처음으로 연기된 2020 도쿄올림픽에 알려드린 바와 같이 오늘 23일 저녁 마침내 개막을 했습니다. 아, 개막하기 직전까지요. 정말 개막을 하긴 하나? 차라리 지금이라도 취소하는 게 나을 텐데. 어차피 끝까지 하기 어려울 텐데. 이런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나왔다고도 말씀드렸죠. 일본 언론인 아사히 신문마저도요. 이상한 대회다라고 정의를 했는데요. 자, 일단 불참 선언이 속출하고 있고 일본 당국마저도 속속 이번 올림픽에서 좀 발을 빼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네요. 그리고 국제올림픽위원회의 독선적인 행태에도 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 IOC가 개최국 국민의 말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고 생각을 공유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올림픽은 머지않은 장래에 개최국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네, 일단은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적인 난리가 더 나지 않고 중단 없이 끝까지 갈 수 있을지 계속 조마조마하게 지켜봐야 하게 됐네요. 잠시 후에 일본 올림픽 관련한 소식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금요일에도 변함없이 오늘의 순위 뉴스 7 전해드리고요. 북한의 생생한 소식 전해드리는 지금 북한인도 함께할게요. 오늘 더 깊은 뉴스 시간에는 말씀드린 대로 오늘 개막한 도쿄올림픽의 이모저모 자세하게 들어볼 거고요. 금요일에 뉴스로 본 세상은 온갖 신기술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뉴스 신세계 코너로 함께합니다. 도움되는 생활정보, 날씨, 기름값, 금값 및 은값, 환율도 알려드리고요. 신지은의 생활 중국어 시간도 함께할게요. 자, 먼저 오늘의 순위 뉴스 7부터 알아볼까요?
오늘의 순위 뉴스 7. 오늘의 가장 뜨거운 뉴스 7위부터 1위까지를 전해드립니다. 7위 뉴스입니다. 한국의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이 세계 자동차 산업에서 최고 권위를 가진 자동차 명예전당에 한국인 최초로 현역됐습니다. 1939년 설립된 미국 자동차 명예전당은 자동차 산업과 모빌리티 발전에 중대한 역할과 기여를 한 인물을 엄선해 명예전당에 현역합니다. 정 명예회장은 지난 2001년 자동차 산업 공헌상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에 자동차 명예전당에 헌액되며 세계 자동차 산업에서의 공로를 인정받게 됐습니다. 6위 뉴스입니다. 한국 내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면서 결국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2주 더 연장됐습니다.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거리두기 기준에 따르면 현행 거리두기 기준상 가장 높은 수위인 4단계는 전국적 대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낮 시간대에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처에 따라 친구와 지인, 직장 동료 등과 4명까지는 모일 수 있지만 오후 6시 이후에는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2명까지만 만날 수 있습니다. 직계 가족이라 하더라도 모임 기준은 지켜야 합니다. 이어서 5위 뉴스입니다.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190여 명이 북한 등 사회주의 국가의 참상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미국의 소리에 따르면 현지 시간 21일 공화당 소속 마리아 엘비라 살리자르 하원의원은 사회주의의 참상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스티브 스컬리스 하원 공화당 원내총무 등 195명이 함께했습니다. 결의안은 북한은 자유의 땅과 빈곤의 땅이 갈라지는 곳이라며 최대 350만 명의 주민이 굶주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형태의 사회주의를 규탄하고 미국에서 사회주의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4위 뉴스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코로나19 재확산 속에 현행 마스크 착용 완화 지침에 변경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보건당국과 정기적인 회의를 하면서 다양한 주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해 여지를 남겼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현지 시간 22일 요약 보고에서 백신을 맞은 사람도 다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침 변경을 고려하고 있냐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전히 바이러스와 전쟁 중이라며 그것이 끝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3위 뉴스입니다. 도쿄올림픽이 무관중으로 치러지면서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은 올림픽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일 일본 언론들은 도쿄올림픽 33개 종목경기 입장권 363만 장이 판매됐지만 지난 8일 도쿄에 긴급사태가 선언되고 긴급사태가 선언되지 않은 지역도 무관중 정책에 동의하면서 티켓 359만 장이 환불 대상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환불 조치로 입장권 수입 손실이 7억 8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모토 도시로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은 NHK와의 인터뷰에서 올림픽 입장권 수입은 8,700만 달러 수준에 불과할 것이라며 수익보다 지출이 더 많은 올림픽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오늘의 2위 뉴스입니다. 중국 허난성에서 기록적인 폭우로 홍수가 발생한 가운데 사망자와 실종자가 33명과 8명으로 늘어났다고 AFP통신이 22일 전했습니다. 앞서 중국 허난성에서 16일부터 내린 강한 호우로 인해 89개 현과 50개 지방도시에서 124만 737여 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피해 규모가 컸던 정저우시에는 유례없는 폭우로 1년치 비가 3시간 만에 내리면서 저수지 제방이 무너지고 지하철이 침수됐고 도로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AFP통신은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가 점점 무더워지고 있으며 이 같은 극단적인 날씨가 더욱 흔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위 뉴스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웬디 셔먼 부장관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대북 협력을 위한 논의를 시사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 22일 요약 보고에서 이익이 맞으면 우리는 중국과 협력을 추구한다며 북한은 적어도 약간의 이익이 맞는 영역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한일 방문에 이어 25일과 26일 이뤄지는 셔먼 부장관의 방중을 거론하며 경쟁적 요소와 적대적 요소, 잠정적 협력 요소까지 양국 관계의 전체적 측면이 의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중국에 뭘 기대할 수 있을지 파악해보기 위해 할 일이 있다고 본다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순위 뉴스 7, 전태우였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네, 북한의 현재 상황을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지금 북한은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양정화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북한의 식량 부족 문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전해주실 첫 번째 소식 관련 소식이죠?
네, 북한이 유엔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서 식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한 가운데 네. 올해 역시 농약이나 비료 등 농자재 부족으로 벼농사 김매기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평안북도 소식통은 데일리 NKY 통화에서 두벌 김매기가 마무리되어야 하는 시기지만은 네. 아직도 두벌 김매기를 시작하지도 못한 곳이 많다며 눈에 보이는 곳만 김매기가 끝났을 뿐 그 외에 논은 잡초가 너무 많아 벼의 생육에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북한 당국에서는요, 이 김매기를 비롯한 농사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잖아요.
네, 북한 매체들은 영농 공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연일 알곡 증산의 중요성만 강조하고 있는데요. 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전국적으로 논밭 김매기를 비롯한 영농 공정이 일정대로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북한 매체들의 보도와 달리 간부들이 지나가면서 확인할 수 있는 큰 도로 주변의 논만 일정대로 김매기가 진행된 상태라는 게 소식통의 설명인데요.
그렇군요.
네, 이렇게 김매기의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농약과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완전 눈 가리고 아웅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네요. 자, 농약이나 농자재 부족, 근데 이게 북한에서 늘상 사실 발견되는 문제잖아요. 올해 좀 유독 상황이 나빠졌다는 건가요?
네, 북한에서 농약과 비료 부족은 농업 부분의 고질적인 문제로 인식이 되고 있지만 예. 올해의 경우는 지난해보다도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제초제나 비료 등 농약 확보량이 지난해의 80% 수준이라는 건데요. 더욱이 주민들이 농촌 동원에 기피하면서 네. 수작업으로도 잡초를 제대로 제거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식통은 최근 당국에서 폭염과 무더기 비 피해를 막기 위해 대비하라고 지시하고 있지만 일하러 나오는 사람이 없어서 일이 진척이 안 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면 올해 벼농사 작황이 예년에 비해서 당연 좀 좋지가 않을 수 있겠네요.
네, 올해 작황 상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면서 예. 간부 학습회나 주민 강연회 등에서는 대용 식량 마련에도 힘써야 한다 아이고. 이런 이야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군요.
이 기관 간부들이 네. 고난의 행군 시기에 북한 주민들이 아사를 면하기 위해 만들어 먹었던 벼뿌리 밥이나 탄화되지 않은 상태의 석탄 가루를 약간의 밀가루에 섞어 먹는 이탄빵 같은 대용 식량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소식통은 위에서 벌써부터 이렇게 대용품 이야기를 한다는 게 생각보다 올해 양곡 상황이 더 안 좋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니겠느냐면서
예.
이 농사짓는 사람들 말로는 작년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자, 북한도 사실은 농약과 비료 부족 사태가 워낙 뭐 끈질긴 문제다 보니까 자체 생산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긴 하잖아요. 근데 또 생각나는 게 작년에 순천 인비료 공장 완공 소식도 생각이 나고요. 이게 실제 농사에는 좀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네, 북한 당국이 대대적으로 그 성과를 선전했던 순천 인비료 공장의 경우는
예.
완공된 지 1년 2개월이 지났지만 현재까지도 인비료 생산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다만 이런 사실이 알려질 경우에 미칠 파장을 줄이기 위해서 다른 공장에서 만든 비료를 순천 인비료 공장에서 출하하는 꼼수를 쓰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네.
내부 소식통은 완공 1년이 지났지만 순천 인비료 공장은 완성된 제품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며
예.
인산 암모늄은 전혀 생산을 못하고 있고 과인산 석회질소는 다른 공장에서 만들어 놓은 비료를 가져와서 포장만 해서 내보내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왜 이런 문제가 또 생기는 걸까요?
네, 순천 인비료 공장에서 예. 생산될 비료는 건식 인산 비료라고 해요. 이게 인산 암모늄과 과인산 석회의 혼합으로 만들어지는데 인산 암모늄을 생산하지 못해서 완성된 인비료를
네.
출하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황린과 규사 및 황산 나트륨을 혼합 소성해야 되는 공정에서
네.
이 황산 나트륨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는데요. 이 북한에서는 유산이라고 부르는 황산 나트륨은 함경남도 함흥에서 주로 생산이 되는데
예.
이 생산량이 많지 않아서 이 순천 인비료 공장까지 충분한 양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렇군요. 자, 원료 부족으로 생산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도 문제죠. 근데 이 당초 계획했던 이 자동 설비 구축도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요.
네, 순천 인비료 공장은 모든 공정을 자동으로 조정하도록 설계가 됐지만
예.
이 반도체 설비가 수입이 되지 않아서 현재는 수동 생산만 가능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네.
이에 북한 당국에서는 자재를 자력갱생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을 순천 인비료 공장에 파견한 상태라고 합니다.
네.
소식통은 수입 원자재는 물론이고 설비까지 최대한 자체적으로 제작하기 위해서 국가과학원과 김체공업대학의 연구자를 중심으로 과학자, 기술자 돌격대를 조직했고 이들이 공장에 나와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는데 뭐 아직까지도 생산조차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면은 별다른 진척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러 가지로 좀 악조건이 겹치는 상황인데요. 자, 지금도 북한 일부 지역에서 아사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 들려오고 있습니다. 과거의 식량난이 현실화되기 전에 북한 당국이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똑같은 일을 또 반복하면 안 되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정아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인기 최고의 노래입니다. 이미 소개해드린 적 있는 인기 예능 방송 프로젝트죠. 그룹 MSG 워너비의 바라만 본다 들어볼게요. 세계 뉴스나 이슈, 역사나 다양한 정보를 더 깊이 있고 흥미롭게 풀어보는 더 깊은 뉴스 시간입니다. 최요한 평론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최요한입니다.
자, 바로 오늘 7월 23일에 일본 도쿄올림픽이 개막이 됐죠. 자, 사상 최고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올림픽이기도 합니다. 초유의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열리는 올림픽. 정말 뭐 이런 적 처음인데 여러모로 기존 올림픽과는 너무나도 다르죠.
예, 그렇습니다. 개막식부터가 기존처럼 축제 분위기에서 펼쳐질 웅장하고 화려한 공연을 기대할 수가 없었죠.
네.
모든 경기도 다 무관중으로 치러야 합니다. 이유는 도쿄의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5천 명을 훌쩍 넘어섰기 때문인데요. 일본 정부가 지난 12일부터 도쿄도에 긴급사태 선언을 발효했지만 확진자는 더욱 빨리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워낙에 뭐 별의별 일들이 많았잖아요. 특히 제일 놀라웠던 게 올림픽 개회식과 폐회식의 총괄 책임자가요. 대회를 하루 앞두고 해임됐다 이런 소식이 나왔더라고요.
예, 도쿄올림픽 개회식을 하루 앞두고 예. 개막식 관련 담당자가 과거 구설로 사퇴하거나 해임되는 사태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지난 22일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네.
도쿄올림픽 개폐막식 제작 연출팀에서 쇼 디렉터 직책을 맡은 고바야시 겐타로를 해임했다를 발표했거든요.
네.
코미디언 출신 고바야시는 과거에 한 콩트에서 유대인 대량 참살놀이 하자
어머.
라고 말하는 네. 동영상이 개인 인터넷 소통망 등에 널리 퍼져서
네.
굉장히 크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올림픽 무대를 지휘하게 할 수 있냐.
예.
해외의 인권단체 등으로부터 강력한 비난을 받았는데요. 또 개막식 음악감독이었던 오야마다 게이고는 학창시절에 장애인 학생을 반복해서 괴롭혔다. 라는 논란 속에 사임하기도 했습니다.
자, 정말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특히 인권 관련해서는 너무나 치명적인 행동을 했네요. 해임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앞서 모리 요시히로 조직위원회의 회장도
네.
여성은 말이 많아서 회의가 오래 걸린다.
세상에.
이런 여성 비하 예. 발언을 해서 지난 2월에 사임한 바 있습니다.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총괄 예술감독이었던 사사키 히로시는
네.
개막식에 출연 예정인 인기 코미디언 와타나베 나오미를 돼지에 비유한 사실이 밝혀져서 역시 지난 3월에 사임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어이없는 일들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개회식이나 폐회식 규모도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기존에 우리가 익숙하게 보았던
네.
올림픽 개회식, 폐막식들과는 너무나 다를 수밖에 없죠. 개회식을 참관한 세계 정상급 요인도 한 20여 명 수준에 그치고요.
예.
일본 정부와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초청한 내외빈도 1,000명이 채 안 되는 950여 명의 선에 머물렀습니다. 심지어 2020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유치의 주역인
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올림픽 개회식 불참 선언을 해서 국민들로부터 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재임 중이던 지난 2013년 9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IOC 총회 올림픽 유치 후보지 프리젠테이션에 참여하는 등
네.
정말 도쿄올림픽 유치에 공을 들였죠. 또 2016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폐회식에서는
네.
일본의 유명 게임 캐릭터인 슈퍼마리오 분장을 하고 깜짝 퍼포먼스를 해서 큰 화제를 낳기도 했거든요.
네.
많은 이들이 이번 올림픽을 한 해 더 연기해야 한다라고도 했었는데 그래서 2021년에 꼭 하겠다고 끝까지 우기기도 한 사람이 바로 아베인데 정작 당사자가 불참을 했으니 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올림픽 유치 당사자까지 참석을 안 한다고 하니까 좀 씁쓸한데요. 자, 그만큼 지금의 도쿄 코로나 상황이 심하다는 걸 텐데 선수촌에서도 정말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면서요.
조직위는 원칙적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어떤 정보도 네. 공개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는데요. 지난 22일 기준으로 조직위가 이달 1일부터 직계 발표한 올림픽 관련 확진자는 총 87명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예.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사전 훈련 캠프지에서 파악한 확진자 엊그저께 나타난 4명까지 포함하면 모두 91명이라고 합니다.
네.
확진자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선수들끼리 서로 막 부대끼는 이제 올림픽인데 이로 인해서 코로나가 더 크게 확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큽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자, 특히 우리 선수들의 건강도 좀 걱정이 돼요. 게다가 들어보니 이 선수들이 묵는 선수촌에는 TV도 없고 냉장고도 없고요. 네. 심지어 침대가 골판지로 만들어져서 찌그러진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네. 좀 어이가 없습니다. 예. 예. 뉴질랜드 대표팀은 지난 21일 공식 인스타그램에 도쿄올림픽 선수촌 침대가 구겨진 영상을 올렸어요.
이런 얘기는 또 처음 들어봤는데요. 예.
조정 선수인 숀 커크햄이 예. 침대 끝에 앉으니까 프레임이 이렇게 찌그러진 것이거든요.
세상에.
여기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사실 일찌감치 도쿄올림픽 선수촌 침대는 골판지로 만들어진다라고 해서 화제를 모은 적이 있었어요. 예. 대회 조직위원은 이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침대이면서 200kg의 하중을 견딜 수 있다 이렇게 강조했거든요.
네.
실제 몇몇 선수들이 이를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호주의 여자 하키 국가대표 레이첼 린치는 자신의 개인 인터넷 소통망에 자신을 비롯한 5명의 선수가 한 침대에 앉아도 멀쩡하다 이런 사진도 올리기도 했어요.
네.
그 아일랜드 체조 선수 리스 맥클레너건도 침대에서 뛰는 영상을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모든 선수의 침대 다 이르시는 아니니까 이런 얘기가
네,
나왔겠죠.
그렇겠죠.
우리 한국의 남자 양궁의 오진혁 선수가 자다 보면 팔이 침대 밖으로 네. 빠진다. 이 침대 밖으로 굴러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네요. 예. 뭐 친환경으로 만든다는 의도는 좋은데 근데 문제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선수촌 시설 전반이 좀 열악하고 좁고 불편하다고요.
선수들의 키가 크잖아요.
네, 그렇죠.
그 키가 다 이 천장에 닿는다는 거죠. 고개를 꾸부정하게
얼마나 불편할까요?
예, 서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예. 건데 그러니까 TV와 냉장고가 없다는 게 일단 좀 황당하다는 거죠.
이 한여름에요. 그것도. 예.
더군다나 이제 이용하려면 돈을 또 유료로 내야 된다고 합니다.
네.
세계 각국 선수들은 개인 인터넷 소통망에 예, 잇따라 이제 그 인증샷을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불편함을 토로한다라고 하는데요. 일본 언론도 이를 모르지 않습니다. 도도통신이 이란을 네. 보도하고 있어요. 좁은 크기, TV와 냉장고 없고 4-5명이 생활하는 객실에 화장실이 한 개.
불편하겠네요.
예, 선수들의 불만을 이렇게 교도통신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가 마메도프 러시아 펜싱 대표팀의 감독은
네.
21세기 일본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환경에 놀랐다.
네.
선수들이 딱하다라면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고요. 그런데 여기서 유의해서 봐야 할 것이 하시모토 위원장과 모토도시 사무총장의 반응입니다. 기자회견에서
네.
러시아 언론으로부터 이 상황에 대한 질문을 받고 처음 들었다. 선수촌은 모든 선수에게 편안한 장소여야 하니 조속히 대응해야겠다라고 답변까지 했습니다.
네.
그런데 바뀐 건 어때요?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선수촌에 TV와 냉장고가 없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이건 유상돼야 돈을 내야 한다라는
네.
입장을 내놨을 뿐입니다.
그렇군요. 보통은 이걸 다 제공해야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은데 네. 자, 이 때문에 아예 선수촌에서 나와서요. 따로 호텔에서 생활하기로 한 팀들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려요.
그렇습니다. 선수촌의 시설이 열악한 것도 있지만 그보다 예. 더 중요한 것은 방역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래요.
네.
미국 여자체조팀은 지난 20일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도쿄올림픽 선수촌을 나와서 호텔에서 생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미국 여자체조팀은 리우올림픽 4관왕 바일스를 앞세워서 여자 기계체조 금메달 6개 석권을 노리고 있는데
네.
지바현에서 진행된 사전훈련에서 카라이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동료 리언윙이 밀접 접촉자로 격리된 상황이고요.
네.
코로나19 방역에 더욱 예민한 상황일 수밖에 없죠. 여튼 올림픽이 개막됐지만 여러모로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러게요. 자, 근데 정작에요. 일본 선수들이 인근의 다른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걸로 드러나서 특혜 논란까지 있다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게 현실화됐습니다. 네. 지난 17일
예.
그 일본 교도통신은 탁구, 유도, 레슬링 등 메달 획득이 유력한 것으로 여겨지는 일본 선수단이
예.
하루미의 올림픽 선수촌이 아닌 아지노모토 내셔널 트레이닝 센터나 외부 숙박 시설에 머물고 있다라고
네.
보도를 했습니다. 본래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은 모두 선수촌에 숙박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적절한 코로나19 감염 대책이 준비됐다고 판단한 시설에서 숙박할 수 있도록 했고 그래서 실제로 일본 배드민턴 대표팀은 경기가 열리는 무사시노 포레스트 스포츠 플라자에서 네. 자동차로 약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호텔에 묵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할 때나 훈련할 네. 때 편하게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올림픽 선수촌은 방역 때문에 네. 겹겹이 이렇게 차단되어 있고 예. 드나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군요.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외국에서 온 선수단의 입장에서는 일본 선수들에 대한 특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정작 일본에서는 국내에서 올림픽을 개최하는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한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네요.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수면이 선수들의 경기력에 정말 큰 그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한다면
네.
이 골판지 침대를 사용한다는 점은 좀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게요.
조직위에서 처리하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이후에 보도는 없었습니다.
네, 불편하면 또 다 같이 불편해야 되는데 일본 선수들은 좀 특혜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예.
또 얘기가 나오는 게 하나 더 있죠. 식사 문제인데요. 일본 식자재가 방사능에 오염될 우려가 있다 뭐 이런 얘기는 많이들 알고 계신데 일본이 사실 계속 후쿠시마산 농산물이 안전하다고 주장은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증거도 너무 많이 나왔고 그래서 또 한국과 미국은 급식센터까지 따로 준비한다고요?
예, 맞습니다. 한국은 선수촌 네. 인근에 있는 호텔을 하나 통째로 빌려서 급식센터를 만들었어요. 예. 매일 한국산 식자재로 만든 질 좋은 도시락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고요. 네. 선수촌 식자재에 대한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만큼 대한체육회는 영양사 1명, 검식사 1명, 조리원 14명으로 구성된 네. 급식 지원단을 파견해서 20일 오전부터 한국 선수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를 보고 수많은 다른 나라 선수들이 굉장히 부러워한다라고 합니다.
하네요.
일단 메뉴 자체가 네. 일본 선수촌 식당의 메뉴와 한국 도시락의 메뉴가 너무 비교돼서 모두가 우리도 한국 도시락 같은 음식 먹고 싶다.
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에 발맞추듯이 미국 역시 본국에서 직접 음식을 가져와서 자국의 선수단에게 제공하기 네.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미국은 일본 세타가야시 오그라 스포츠파크에 급식 지원센터를 마련했고 대회 기간 7천 끼 정도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네요.
규모가 꽤 큽니다. 자, 뭐 종합해보면 이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또 열리는 올림픽인 만큼 정말 염려도 많고 힘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일본 부흥을 외치면서 유치한 도쿄올림픽인데 오히려 조금 기대와 상상 이하의 일본 현실만 공개하는 형국이 아닌가 안타깝기도 한데요. 자, 우리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마무리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네. 무관중 올림픽이라서 참 이걸 또 어떻게 말로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분위기도 안 나고요.
네.
일단 전 세계에서 손님들을 불러놓고 이렇게까지 준비가 부족하다, 진행이 엉망이다, 홀대하는 느낌까지 주는 이 일본에 화를 내는 사람이 네. 많다라고 합니다. 아베 전 총리를 비롯한 주요 책임자들은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오히려 다 발을 빼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네.
있고요. 비단 코로나 때문은 아니더라도 일본의 현재 모습은 올림픽 유치국으로서 너무 안타까운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미 화살은 화일 시위를 떠났습니다. 일본 당국이 이후에라도 개선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으면 좋겠고요. 지난 4년 동안 굵은 땀방울을 흘리면서 노력했던 세계의 많은 선수들이 뜻하는 바 최선을 다하고
네.
또 모두가 정당한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특히 코로나 방역에 만전을 기하면서 모든 경기가 잘 맞춰지기를 지금으로서는 기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다음 달 8일까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도쿄올림픽의 이모저모에 대해 알아봤는데 부디 자, 이런 상황에서는 모든 선수들이 올림픽 경기에서는 물론이고요. 코로나와의 싸움에서도 다 이기고 건강하게 귀국할 수 있게 되길 기원을 합니다.
예.
자, 오늘 올림픽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최유한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1993년에 발표된 곡인데 지금까지도 인기가 있는 노래입니다. 너무 더우니까 이런 겨울 노래도 좀 들으면서 더위를 식혀보시라고요. 전해드려요. 미스터2의 하얀 겨울 들려드릴게요.
다채로운 뉴스를 더 즐겁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로 본 세상. 네, 금요일에 뉴스로 본 세상은 이 세상의 온갖 신기하고도 새로운 신기술 이야기를 흥미롭게 전해드리죠. 뉴스 신세계로 함께합니다. 전태우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신세계 이야기인가요?
네, 오늘은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들으면 좀 좋아할 만한 소식을 들고 왔는데요.
저를 위한 소식인가요?
육류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아, 바로 배양육을 말하는데요. 이 배양육은 기존의 축산업이 안고 있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되고 있어서 현재 미래 먹거리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고기를 대체할 수 있는 배양육에 대한 소식이군요. 자, 어떤 얘기인지 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네, 그동안 축산업은 인류 문명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역할을 했던 먹거리 산업이었습니다.
네.
정말 오랜 세월 인류에게 필수적인 영양분을 공급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서 이제는 축산업이 좀 천덕꾸러기 신세로 변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게 왜냐하면은 이 고기로부터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굉장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게 기후변화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가축 도살에 따른 윤리적 문제에도 시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육식 위주의 식사가 증가를 하면서 각종 성인병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좀 축산업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방 섭취가 늘어나다 보니 고지혈증 환자가 많아지고
네.
그리고 또 태운 거기를 또 많이 먹다 보니까 암 환자의 규모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뭐 이러나 저러나 좀 부작용이 있네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대두가 되면서 고기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로 배양육이 떠오르고 있다는 건데
네.
자, 그럼 이 배양육이 뭔가요?
네, 배양육은 근육줄기세포 네. 또는 이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해서 배양을 하고요. 이를 3D 프린팅으로 모양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먹는 육류 제품과 예. 가장 흡사하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동물의 특정 부위에서 세포를 떼낸 다음에 줄기세포를 추출하는 건데요.
네.
이후에 추출된 줄기세포를 혈청이든 용기에 투입을 하면 그 안에서 줄기세포가 혈청을 먹이 삼아서 근육세포로 분할을 합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게 되면 국숫가락 모양의 단백질 조직이 만들어진다고 하고요.
와.
이게 우리가 먹는 고기가 된다고 합니다.
네. 자, 그렇군요. 자, 동물의 줄기세포를 이용한 고기가 바로 배양육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요즘에는 근데 또 다른 게 있잖아요. 식물성 물질로 만든 대체육 이야기도 들리던데요.
그렇습니다. 이 대체육은 비동물성 재료로 모양과 식감을 고기와 유사하게 만든 식재료를 말하는데요.
예.
대부분의 대체육이 이 콩 단백질 또는 밀가루 글루텐 등의 이런 식물성 재료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식물육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네.
밀, 콩, 버섯 이런 것들에게서 얻을 수 있는 식물성 단백질을 이용해서 고기와 유사한 식감을 구현한 것이 특징입니다.
네.
물론 아직까지는 좀 풍미에 있어서 실제 고기와 차이가 나는 점이 많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네, 이 대체육은 또 배양육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 배양육. 목장에서 풀을 먹고 자란 소를 잡아서 얻은 진짜 그 소고기. 이거와 영양분이 똑같나요?
아, 이게 또 다르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네, 이 예. 과학자들이 실험실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진짜 쇠고기, 그리고 이 진짜 쇠고기와 거의 똑같은 배양고기는 영양면에서 동일하지 않다는 점이 나타나는데요.
네.
지난 7월 5일자 사이언티픽 리포츠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진짜 고기와 배양고기의 영양 성분이 크게 다르다고 밝혔는데요.
네.
연구소는 이 배양고기 18개 샘플을 아이다호의 어느 목장에서 가져온 18개의 진짜 쇠고기 샘플과 비교한 결과 연구팀이 측정한 190개의 대사물질 중에 171개는 쇠고기와 배양고기 사이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진짜 쇠고기에는 이 배양고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22가지 대사물질이 들어가 있었고요.
예.
반대로 배양고기는 진짜 쇠고기가 포함되지 않은 이 31개의 대사물질을 함유하고 있었습니다. 좀 인간의 건강에 중요한 것으로 알려진 여러 대사물질은
네.
쇠고기에서 좀 독점적으로 또는 더 많은 양이 검출이 됐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우리가 먹는 고기와 이 배양육은 서로 다른 종류의 식품이다. 이렇게 인식을 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좀 연구 결과가 보여주듯이요.
예.
진짜 쇠고기와 배양고기가 좀 완전히 이 상대방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가 있고요. 오히려 두 고기가 영양소가 다르기 때문에
네.
상호 보완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배양육이 좀 활발해지면 아까 말해주신 말씀해주신 그 부작용들을 좀 없앨 수 있을 텐데 앞으로의 전망 괜찮은 편인가요?
네, 그 배양육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예. 그 이스라엘의 푸드테크 기업인 퓨처 미트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을 들 수가 있는데요.
네.
이 기업이 이제 축산업을 대표하는 다국적 기업인 이 타이슨 푸드가 투자하면서 현재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회사가 세계 최초로 이 산업용 배양육 생산 시설을 개설했다고 발표를 해서 화제가 네. 되고 있는데요. 이 회사의 발표에 따르면 하루 햄버거 5천 개의 양이 해당하는 500kg의 배양육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고 뭐 이뿐만 아니라 이미 닭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생산이 가능한 상태라고 하고요.
네.
곧 쇠고기 생산도 가능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소를 키우는데 또 우리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네.
기존 축산 형태보다 좀 빨리 생산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는 기존 축산보다 20배에 달하는 빠른 생산 주기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또 배양육의 생산 공정은 기존 육류 생산에 비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80% 감소를 시킬 수 있고
네.
담수 사용량을 96%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면서 빠르면 오는 2022년부터 미국에서 배양육을 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예.
아, 그런데 좀 사실 이 배양육 산업이 아직 이게 좀 갈 길이 굉장히 멉니다. 가장 큰 걸림돌이 현재 세포를 배양하는 데 좀 네.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인데요. 이렇게 배양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지만 고기 한 조각 크기의 배양육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일단 2주 정도가 좀 걸린다고 합니다.
너무 오래 걸리네요.
네, 그래서 생산효율이 좀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사실 가격이 이렇게 필연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기
그렇죠.
때문에 좀 대중적으로 좀 먹기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세포 배양 과정에 있어서 현재 유전자 편집 기술이 사용된다는 점도
네.
굉장히 논란거리라서
그러겠네요.
좀 배양육의 상용화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아직 상용화를 위한 과제들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게 좀 현실이 된다면 지구를 지키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우리 소고기는 언제까지나 또 먹어야죠. 네, 미래의 먹거리 대안 중 하나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배양육 소식 들어봤습니다. 전태우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샹야오, 전송一封简讯给你, 我好想好想你, 샹얼리克打通电话给你, 我好想好想你.
신지은의 생활 중국어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매일 아주 조금씩이라도 쉽고 짧고 굵게 중국어를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이 표현 알려드릴게요. 我还真不知道,你说说. 난 잘 모르겠어. 네가 한번 얘기해봐. 이런 의미의 문장인데요. 조금 길죠. 단어를 보시면 쉽습니다. 하이 하면 더, 더욱. 쩐 많이 들으셨죠? 정말로. 不知道. 이거 제가 한번 얘기해드렸는데요. 몰라요 라는 뜻입니다. 쉬워 하면 말하다 라는 뜻이고요. 자, 이런 단어들이 조합된 문장입니다. 난 잘 모르겠어. 네가 한번 말해봐. 我还真不知道,您说说. 쉽죠? 자, 일상에서 많이 쓰는 말이니까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想要传送一封简讯给你,我好想好想你,想要立刻打通电话给你,我好想好想你.
이어서 북한 날씨 전해드릴게요. 7월 24일 토요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기온 알려드립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삼지연 15도, 해산 19도, 강계 22도, 함흥 23도, 신의주, 사리원, 원산, 청진 24도, 평양, 개성 25도, 해주 26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삼지연 29도, 청진 31도, 함흥 원산 32도, 해산 33도, 평양 신의주 강계 사리원 해주 34도, 개성 35도입니다. 해상 날씨 알려드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고, 먼 바다에서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에서는 0.5m로 일겠고, 먼 바다에서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기름값 및 금값 정보 알려드립니다.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현재 시간 22일 미국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배럴당 2.3% 상승한 $71.91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1배럴은 158.9리터에 해당합니다. 국제 금값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금은 전날보다 온스당 0.1% 상승한 1,805.4달러에 마감했습니다. 1트로이 온스는 31.1g에 해당합니다. 은값 정보 알려드립니다.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국제 은선물 8월물 가격은 온스당 25.37달러 기록했습니다. 환율 정보 알려드립니다. 100달러당 인민비는 647.16원입니다. 신지은의 생활중국어 그리고 생활뉴스까지 함께했습니다.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입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순위 뉴스 7 다시 한번 전해드릴게요.
오늘의 순위 뉴스 7. 오늘의 가장 뜨거운 뉴스 7위부터 1위까지를 전해드립니다. 7위 뉴스입니다. 한국의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이 세계 자동차 산업에서 최고 권위를 가진 자동차 명예전당에 한국인 최초로 현역됐습니다. 1939년 설립된 미국 자동차 명예전당은 자동차 산업과 모빌리티 발전에 중대한 역할과 기여를 한 인물을 엄선해 명예전당에 현역합니다. 정 명예회장은 지난 2001년 자동차 산업 공헌상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에 자동차 명예전당에 현역되며 세계 자동차 산업에서의 공로를 인정받게 됐습니다. 6위 뉴스입니다. 한국 내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면서 결국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2주 더 연장됐습니다.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거리두기 기준에 따르면 현행 거리두기 기준상 가장 높은 수위인 4단계는 전국적 대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낮 시간대에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에 따라 친구와 지인, 직장 동료 등과 4명까지는 모일 수 있지만 오후 6시 이후에는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2명까지만 만날 수 있습니다. 직계 가족이라 하더라도 모임 기준은 지켜야 합니다. 이어서 5위 뉴스입니다. 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 190여 명이 북한 등 사회주의 국가의 참상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미국의 소리에 따르면 현지 시간 21일 공화당 소속 마리아 엘비라 살리자르 하원 의원은 사회주의의 참상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스티브 스컬리스 하원 공화당 원내총무 등 195명이 함께했습니다. 결의안은 북한은 자유의 땅과 빈곤의 땅이 갈라지는 곳이라며 최대 350만 명의 주민이 굶주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형태의 사회주의를 규탄하고 미국에서 사회주의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4위 뉴스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코로나19 재확산 속에 현행 마스크 착용 완화 지침에 변경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보건당국과 정기적인 회의를 하면서 다양한 주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해 여지를 남겼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현지 시간 22일 요약 보고에서 백신을 맞은 사람도 다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침 변경을 고려하고 있냐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전히 바이러스와 전쟁 중이라며 그것이 끝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3위 뉴스입니다. 도쿄올림픽이 무관중으로 치러지면서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은 올림픽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일 일본 언론들은 도쿄올림픽 33개 종목 경기 입장권 363만 장이 판매됐지만 지난 8일 도쿄에 긴급사태가 선언되고 긴급사태가 선언되지 않은 지역도 무관중 정책에 동의하면서 티켓 359만 장이 환불 대상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환불 조치로 입장권 수입 손실이 7억 8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모토 도시로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은 NHK와의 인터뷰에서 올림픽 입장권 수입은 8,700만 달러 수준에 불과할 것이라며 수익보다 지출이 더 많은 올림픽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오늘의 2위 뉴스입니다. 중국 허난성에서 기록적인 폭우로 홍수가 발생한 가운데 사망자와 실종자가 33명과 8명으로 늘어났다고 AFP통신이 22일 전했습니다. 앞서 중국 허난성에서 16일부터 내린 강한 호우로 인해 89개 현과 50개 지방도시에서 124만 737여 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피해 규모가 컸던 정저우시에는 유례없는 폭우로 1년치 비가 3시간 만에 내리면서 저수지 제방이 무너지고 지하철이 침수됐고 도로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AFP통신은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가 점점 무더워지고 있으며 이 같은 극단적인 날씨가 더욱 흔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위 뉴스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웬디 셔먼 부장관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대북 협력을 위한 논의를 시사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 22일 요약 보고에서 이익이 맞으면 우리는 중국과 협력을 추구한다며 북한은 적어도 약간의 이익이 맞는 영역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한일 방문에 이어 25일과 26일 이뤄지는 셔먼 부장간의 방중을 거론하며 경쟁적 요소와 적대적 요소, 잠정적 협력 요소까지 양국 관계의 전체적 측면이 의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중국에 뭘 기대할 수 있을지 파악해보기 위해 할 일이 있다고 본다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순위 뉴스 7, 전태우였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최근에 하늘 곳곳에 쌍무지개가 떠서 개인 인터넷 소통망에 많은 분들이 사진 올리기도 하고 실시간 검색어에도 자주 오르고 했었는데요. 이 무지개라는 거는요, 대기 중에 떠있는 물방울을 관통하는 빛이 굴절되면서 만들어진다고 하고요. 이 빗줄기가 프리즘을 통해 서로 다른 굴절률로 꺾이면 무지개 빛깔로 퍼져 보이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태양빛이 프리즘 역할을 하는 대기 중에 물방울을 뚫고 지나가면 우리 눈에는 아름다운 무지개가 펼쳐지는 거죠. 그런데 쌍무지개는 대기 중에서 빗줄기가 두 차례 굴절돼야 관측될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쌍무지개가 자주 보였던 건요, 한국의 각 지역에서 국지적으로 강하게 비가 내리다 보니까 서로 다른 지역의 대기 중에 물방울이 고밀도로 자리 잡게 됐고 빗줄기가 거리를 두고 수차례 굴절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무지개가 겹쳐서 보이는 쌍무지개가 뜬 거라고 해요. 쌍무지개 중 하나는요, 색깔 순서가 반대고 희미하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두 번 굴절되는 무지개는 위에서부터 빨주, 노초, 파남보가 아니라 보남, 파초, 노주, 빨 순서로 색깔이 배열된다고 해요. 자, 두 번 굴절되면 한 번 굴절된 무지개에 비해서 다소 희미하게 보이는 것도 특징이라고 하고요. 저도 최근에 떴던 쌍무지개를 실제로는 못 봤는데 사진으로 보면서 정말 신기하고 아름답다라고만 생각했었는데 과학적 원리를 알고 보면 더 아름답고 신기한 것 같습니다. 자, 유난히 덥고 지치는 여름, 우리의 일상에도 쌍무지개처럼 신기하고 반가운 일들 많이 생기면 좋겠네요. 네, 이번 주에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책임 프로듀서 양정아, 작가 김희진, 진행에는 신지은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노래 선물 보내드릴게요. 최고의 인기 아이돌 그룹이었던 동방신기가 2005년에 발표한 히트곡입니다. 히야야 여름날. 아, 재밌죠? 오늘 순서 이 노래 들으면서 마칠게요. 코로나19 모두 더 조심하시고요. 주말 건강하고 즐겁게 보내시고요. 우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만나요.